네, 스물 안녕하세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네, 오늘 그 관련된 말씀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 말씀을 나갔는데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관련된 말씀들을 이번 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그림이 바뀌었죠? 네, 십자가 그림이었는데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약간 그와 관련된 그런 배경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말씀에 앞서서 잠시 먼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1517년 당시에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이날, 오늘날도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사모하며 오직 말씀만 믿고 듣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그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삼아오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먼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나가기 전에 잠시 저 뒤에 있는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해서 저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좀 가까이, 네, 요 그림입니다. 좀 잘 보이시죠? 여기 요 앞에 보기에도 벌써 근엄하게 생... 옵스! 잠시만요. 네. 손가락이 예민해갖고 터치가 돼서, 예. 요 앞에 앉아있는, 근엄한 사람은 바로 그 당시 독일 황제인 카를 5세, 예. 영어로 발음 번호는 찰스 5세인데, 예. 카를 5세, 카를로스 5세라고 하고요. 요 앞에 여기 지금 현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제국회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제국회의에 이 가운데 있는 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예, 마틴 루터를 소환해가지고 이 제국회의에서 마틴 루터를 심의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이 독일 화가가 1618년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한 이 독일 화가가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장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서 이제 마틴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이 앞에서 했기 때문인데, 네, 그걸 기념을 하려고, 예,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1517년에 그 마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그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어서 당시의 교회의 문제점, 교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그 한 가지로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당시의 교회는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네, 교황 중심이었습니다. 로마의 교황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황의 말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도 하고, 지금 사실 저 회의도 그 로마 그 교황,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황의 그런 압력으로 그 독일 황제가 제국회의를 주재할 때 그 마틴 루터를 소환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로마 교황의 황제의 권한이 얼마나 셌으면 그 교황의 그 압력으로 그 독일의 황제가 지금 마틴 루트를 심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그 유럽의 당시의 유럽의 그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셌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또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1517년에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95개조의 방방문을 이제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교회의 문제점을 드러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 알렸고 그래서 결국은 1521년에 그 로마 그 교황의 그 권한으로 마틴 루터는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1521년에 그 파문을 당하게 되고 그 같은 해에 3월과 4월 경이라고 하는데 그 교황이 그 독일 황제에게 압력을 넣어서 그 교회에서만 파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그 제국회의라는 곳을 통해서 제국의회의 그 회의를 통해서 마틴 루터를 소환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완전히 그 마틴 루터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끔 여기서 마틴 루터의 그런 를 정죄하는 그런 심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이제 이 제국회의에 소환을 해가지고 지금 심의하는 과정을 지금 그림 그림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때 이제 그 마틴 루터에게 질문을 하는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마틴 루터가 한 손은 위로 하늘로 하고 지금 한 손은 자신이 쓴 책들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는 건 모습이거든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래 이때 그 질문을 받는데 이 책이 바로 네가 쓴 책이냐 이 책들이 그리고 이 책들을 취소할 생각은 없느냐 취소해라 라는 그런 질문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틴 루터가 이 책들이 첫 번째 질문이 이 책들이 내가 쓴 게 맞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두 번째 이 질문이었던 이 책들 중에서 네가 취소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취소하고 싶은가? 취소할 것인가? 라는 그런 그 질문에는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해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그 회의에 저렇게 마틴 루터가 소환이 돼서 다시 이제 답변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기 이제 답변을 하는 장면이죠. 이때 마틴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성경과 정상적인 이성에 의하여 정죄되지 않는 한 내가 말한 어느 것도 철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쓴 책을 어느 것도 철회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힙니다. 그 이유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교황이나 교회 회의들의 주장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교황이나 그 교회의 지금 주체들이 되고 있는 중심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순이 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쓴 그 글에 대해서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내 양심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주 담대하게 황제 앞에서도 독일 황제 앞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담대하게 밝힌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그 양심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양심을 자신은 거스릴 수 없으며 그렇게 거스리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는 여기에 선다. 나는 달리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나는 여기에 선다. 나는 달리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맨 마지막 끝맞는 말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이 마틴 루터가 이 의회에서의 마지막 말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틴 루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설교를 할 때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을 나는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사 이 내용이 교황과 교황의 그런 이론과 그 교황의 어떤 말과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게 뿐만 아니라 배척을 하는 대적하는 그런 것이 있어도 절대로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의 그런 말을 이 제국 회의에서 그게 마틴 루터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당시의 교황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 사실은 일단은 교황이라는 그런 제도부터가 성경적이질 않죠. 네, 아무리 교황이 착하고 선하고 그 겸손을 한다 해도 사실은 정말로 교황이 겸손하다면 그리고 자신을 낮출 수 있다면 사실은 그 교황이라는 자리를 없애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황이라는 자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자리이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이 성경책인데 그런데 이 교황이라는 이 제도 자체는 지금 오늘 읽으신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13절의 19절의 말씀을 그들은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교황이란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황을 이제 베드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왜 초대교황을 그 베드로로 삼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그 문자적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너 이름은 반석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현재 그 로마 그 바티칸 그 거기는 이제 베드로가 죽었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지어진 곳이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니까는 그 바티칸 궁전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지만 위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예, 그 열쇠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이제 그 베드로 성당을 보면은 그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위에서 보면 베드로 성당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게 지어졌고요. 그래서 이 교황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그들은 베드로를 삼고 왜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그들을 나름대로 좋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행함들을 하는 그런 교황들을 이제 나름대로 좋은 교황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베드로의 줄기를 이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황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의 권위가 막강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19절 말씀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막강한 겁니다. 그 교황이 바로 용서를 하면 면죄를 하면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마틴 루터가 1517년 당시에 제일 그 95개 조항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면죄부에 대한 내용들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헌금을 내면, 교회 돈을 내면 교황의 권한으로 죄를 사해줍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그 신부들에게 죄를 고하면 또 신부가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잘 가톨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가톨릭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직 개신교가 없었죠. 예, 마틴 루터의 이 일을 통해서 종교교 마틴 루터가 씨를 뿌려놓은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이제 훗날의 종교개혁으로 발전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 마틴 루터가 있을 때는 그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눠질 때가 아니죠. 그냥 교회의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을 비교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판단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단지 말씀이냐 아니냐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사 아니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서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마틴 루터도 하고자 하는 것이 저 당시에 저렇게 손을 내서 얘기했던 것이 나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 자신은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그 예수님을 따라야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고 구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지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지 오늘 나오는 다른 종교를 개신교가 옳고 가톨릭이 그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개신교가 옳다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 근간이 된 게 교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오늘날 개신교도 목사 중심, 어떤 사람 중심의 그런 교회 운영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을 바라볼 때 그 부분이 사실 저때 당시와 교황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목사의 말에 순종을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마치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오늘날의 이 기독교 개신교들의 문제도 진짜로 예전과 저 당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문제들도 우리는 저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여야 된다라는 그 운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황의 이 말씀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세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면죄부를 팔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인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포장되어 빙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치 교회에 교황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사제들에게 어떤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호도했죠. 그리고 연옥설이라는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사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이제 두려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겠다. 지금 죽은 영혼들은 연옥에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 사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데 헌금을 내면 돈을 내면 그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죽음과 관련된 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과 아주 그 말씀을 적절하게 있는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예, 적절하게 인용을 그런 관련된 말씀들이 인용해서 마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앞서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이 당시에 아주 어떻게 보면 대놓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개신교들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일 교회라는 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정말 대놓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 말씀 같이 예수 이름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분별해서 정말 예수의 말씀만을 쫓아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장면을 보름수 의회라고 하는데 그 저 장면에서 그 마틴 루터가 그 황제의 권위에 뭐 교황의 권위는 이미 도전을 했었고요. 황제의 권위 앞에 황제라는 그런 권세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굽히지 않았던 그 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저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말씀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정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교황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 말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잡았던 것인데 마틴 루터와 그리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거스틴도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마틴 루터와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이 교회에서 당시에 교회에서 주장했던 그 교황이 주장했던 내용과 이 마틴 루터와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한번 이 어떤 주장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맞다고 생각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하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28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훗날에 내가 한 돌을 세우겠다. 그런데 그 돌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여러분들이 이 돌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뭐 제자들 통해서도 전파되게 된 것이지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다 이런 말씀도 신약에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이 마틴 루터와 어거스틴은 성경에 기록된 그 주장,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돌이 기초돌이 되는 그 머리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가리켜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반석 대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빗대서 반석 대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고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와 그리고 그런 모든 하늘에서 여기서 매 땅에서 매면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그 권한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증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당시의 교회는 이거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바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베드로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베드로의 그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의 주장에 나는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해당이 돼서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 것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시면 그러면 이게 진짜로 분별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틴 루터와 어거스틴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말씀,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얘기한 것이지 그들의 주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약에 보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니파, 네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니파를 왜 너희들 이론을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왜 백성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가 있는 사람들은 니파, 네파 이렇게 가르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마틴 루터와 어거스틴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이 대표적인 이걸 분별하는 데 기준이 되는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라고요? 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전도서를 통해서도 그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때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때도 그 지혜는 잠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으로 굳이 세상 지혜를 얘기할 이유가 없죠. 세상 지혜를 전하려고 이 성경책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증거하려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나타내려고 있는 존재하는 책이 아니에요. 다윗을 나타내려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교회 당시에 교회가 얘기하는 베드로를 전하는 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뭉쳐야 된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뭉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황이 중심이 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반석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들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여정 속에서 두 번이나 그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두 번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 7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 7절 이하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이하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있었던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 7절에서 그들이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장막을 쳤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당시에는 너는 반석을 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 위를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날 것이다. 해서 그 당시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 7절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네가 지팡이를 가져오는 가도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런데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 하셨었는데 두 번째 때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모세가 격한 감정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치우쳤는, 감정적으로 이제 싫은 마음이 들었고 미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손을 들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냈죠. 그래서 이 일로 그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이렇게 일컬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두 번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훗날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 4절 말씀에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물을 마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러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거는 사도바울의 해석이 아니죠. 바로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신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해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 그것은 구약은 항상 그림자지 않습니까? 모형입니다. 복음이 실체죠. 실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그 행위는 실상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물과 그리고 그 니고도모에게도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에 대해서 그 물은 바로 이 물이 아니라 세상적인 물이 아니라 바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 진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그래서 물과 성령은 물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은 같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언젠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일 기본이 되는 성경은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을 증거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알려지는 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반석이 지금 그 구약 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그 행위가 바로 그 어떤 반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 반석을 섬길 이유가 없죠. 그 광야에 있는 반석을 찾아서 그곳을 찾아가서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 반석은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물을 마시는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고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베드로를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 반석이라는 그 핵심의 뜻,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위에,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 당시에 그 교회가 주장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증거하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진짜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말씀을 옳게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그 2절 말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안식일에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왜이 말씀을 하셨는 것이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걸 분별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존재했는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선도 베풀지 않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두머리라는 사람들이, 교회 우두머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도 잘못은 반복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잘못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오직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어야 우리는 그 일을,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곳에다가 저렇게 바티칸 멋있는 그냥 호화로운 그런 그 성전을 졌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오늘날 이 개신교들이 또 잘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건물에 치중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헌금 중에 건축 헌금이 꼭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의 건물이 중요하게 됐는지, 그 건물이 누구 때문에 중요한지,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라고 겉으로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분이 아니라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삐까뻔쩍한 교회를 지어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외적인 걸 보시는 분이 아닌데 제 누구 때문에 그렇게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값어치 있게 짓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저기 마틴 루터가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저 장면에서 그 황제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양심에 비춰서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에 그렇게 공을 드리는 겁니까? 돈을 드리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돈까지 걷어가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교회 건물을 크고 아름답게 짓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한번 양심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의 자랑 때문에 아닙니까? 인간이 자랑되고 싶은 마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멋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가 많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일을 많이 한다. 그 교회에 내가 소속돼 있어요. 결국 내 자랑인 겁니다. 그 인간이 중심되고 인간이 자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지 않으면 저 과거에 잘못된 일이 오늘날에도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절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자랑이, 욕심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게 되고 목사가, 교황이, 목사들이, 인도자들이 권위가 생기게 되고 성도들은 그 권위에 복종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에 목사가 중심이 돼서 그 성도들이 그 목사에게 딱 똘똘 뭉치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모여야지, 예수 이름의 깃발 아래 모여야지, 왜 목사가 중심이 되고 그 목사에게 모입니까? 목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도자들도 여러분들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고, 오직 선생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가 죽은 곳에 교회 건물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반석 대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 웹사이트에 가시면 말씀 나눔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나눔투에 보시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인터넷 큐티 그리고 말씀 나눔투라는 그 세 분류로 나뉘게 되고, 거기에 그 예수 이름으로라는 거기로 들어가시면 성전 교회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교회에 대하여 그 글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읽어보시면은 좀 더 예수의 말씀을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분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기록의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잠시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교회의 기초로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의 4절에서 이 반석,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얘기하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이 터는 땅이 아니라, 베드로가 죽어서 묻힌 그 죽은 그 장소가 아니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20절 이하 22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서 건물이라는 것은 이런 보여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로 연결이 돼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우리는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거처를 하겠다.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앞에 쭉 21절부터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리고 그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신약의 새 계명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계명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야 되는 것이 되어져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인 것이고 이 교회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21절 이하 2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 23절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오는 앞으로 올 세상 그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이 건물이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고 바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홀로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교황이 아닙니다. 어떤 베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23절에서 이런 식으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23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러면은 꼭 진짜 아내와 남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육신적인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얘기를 왜 해야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겠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러니까는 아내가 남편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제 본 핵심의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신이라 우리 몸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계속해서 30절 이하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몸의 지체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는 남편과 여자의 관계에서 남편은 머리가 되는데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남편,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럼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성별로서의 여자가 아니라 바로 교회된 성도, 예수님의 성도된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남자고 우린 여자고, 이게 아니라 성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를 성별을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 돼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걸 전하시려고 그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될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사람이고, 교회들이고, 바로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나는 교황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쓴 책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쓴 책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저 그림으로 화가가, 독일에 있는 화가가 바로 한 손은 하늘에, 그리고 한 손은 자신이 쓴 책에 이렇게 놓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을 표현하려고. 이 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마틴 루터가 담대히 황제 앞에서 얘기하는 저 모습을 보고, 저 위자리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당시에 우두머리들이 참여하는 자리거든요. 제국의회라고. 그래서 각 나라에 돌아가서 이제는 로마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립되어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게 되는 그런 또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저 모습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와 말씀은 하나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바로 우리는 그 말씀 대신 우리는 몸인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실, 예수님의 거실 처소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듯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말을 하고,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의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만물의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골로새서 1장, 지금 읽어드린 것은 골로새서 1장의 그 18절 말씀인 것이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드리고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23절에 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에 거하고, 예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터는 그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터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 위에 굳게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들입니다. 정말 베드로 위에 죽은 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반석 대신 예수님의 지어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말씀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고 우리는 남편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내에게 자신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되는 남편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예수인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터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1517년 당시 쭉 그 1500 초반대에 이렇게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 한 사람뿐만 아니죠.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오직 말씀, 오직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 주장이 바로 그 전도가 그 일꾼됨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시기에 오직 그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요 사람을 증거하고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모든 권한은 바로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드나들어야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드나들어야 그 문을 통해서 들고 드나 예수로 말미암아야 우리가 꼴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줄을 예수님으로 믿사오니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그 물을 다 받아 마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물로 잠겨서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의 물을 마셔서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예수님께서 더 진리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가 자랑되어지고 오직 예수가 증거되어 높아지고 영광받아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개혁자들입니다. 무슨 개혁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예. 그 개혁을 이루는 우리가 개혁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평안하세요.